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대요리 문답 공부하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과 삶의 근본적인 도리가 뭐냐,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섭리하시는지, 이 하나님,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거룩한 작정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요, 타락해서 무너진 거예요. 이 타락, 세상이 타락해서 세상이 병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데요.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행위 언약은 듣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다. 이거는 행위 언약이고. 그런데요, 듣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데요, 듣고 순종을 잘안 해요. 사람이요, 사람이 자기 안에 욕심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래서 듣고 순종 안 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모든 죄는요, 일종의 자기 주장, 자아 주장이 죄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지음 받은,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 하나님을 향한 예배, 헌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락하고 병이 들면, 영혼이 병이 들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 하는데요,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제 누가 도대체 자기 인생의 주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삶이 얽히고 설켜서,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죄악이 점점 증폭이 되고, 죄악이 점점 증폭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이게 구조화돼 가지고, 이게 개인의 거짓말, 개인의 잘못 수준이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사실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는요, 이게 죄가 구조화되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게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어느 한두 사람의 회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닥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예를 들면 우리 무슨 탄소 금식 40일 이런 거 했지만, 이게 뭐 우리 뭐 어떻게 환경 기후 위기 혹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뭘 이렇게 하려고 애는 쓰지만, 이게요, 사실 모든 지구 생태계가 다 지금 이게 거대한 수레바퀴 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개인의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헌신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세상의 악이 아무리 거대해도 내 기도, 내 믿음, 내 헌신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다 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이 볼때 이건 실패한 모습이었어요.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한 모습, 이 십자가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연약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끝났어요. 이제 상황 끝. 그런데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부활하게 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낙심이 죄입니다. 낙심이 죄입니다. 낙심이 죄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났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이게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신다. 그런 소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소망을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계속 일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믿는 사람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뭐 조응 안 돼서 만약에 숨이 끊어진다 그러면 이제 하여튼 할렐루야 하고 잘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초상은 잘 치러드리겠습니다. 저 초상 잘 치러요. 저 초상 잘 치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하다가 안 돼서 이제 안 된다 이러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초상 잘 치르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부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잘 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기다리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영광 가운데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요, 불신이고 가장 큰 죄는 낙심이에요. 낙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낙심할 힘이 있으면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낙심해서 우울해서 막 불평하고 이럴 바에는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더 힘껏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 병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요, 더 이상 행위 언약이 작동하는 시대가 아니고 행위 언약은 타락 이전 아담, 지금은 은혜 언약이 작동하는 시대인 거예요. 은혜 언약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생명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복을 받는 뭐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병든 우리, 타락한 우리, 범죄한 우리, 절망 속으로 혹은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그러니까 최소한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는 다 은혜 언약의 시대인 거예요. 헷갈리는 것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둘째 언약, 구약 율법을 첫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율법을 보니까 율법이 첫 언약이고 예수님이 둘째 언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언약. 그런데 이게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의 관점에서는요, 율법도 은혜 언약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은혜로 품으시고 거룩함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율법도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은혜에 속한 거고, 은혜 언약에 속한 거고, 이제 예수님도 은혜 언약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첫 언약, 새 언약, 이게 전부 은혜 언약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요? 은혜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은혜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타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은혜 언약,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펼쳐내시는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 옛날 어른들, 400년 전의 어른들이 왜 이거를 언약으로 설명하려고 했느냐 하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거냐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400년 전의 어른들이 언약이라는 단어로 이 은혜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구원하시는 은혜를. 물론 자기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은 언약을 신뢰하기 어려운데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변덕스럽지만, 그래서 실제로 뭐 출애굽 시대부터 아니면 그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아니면 그 이전에 노아부터 여하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요. 노아는 그거를 여하튼 술 한 잔에 다 팔아먹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지만 그걸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삭도 흔들흔들, 뭐 야곱도 위태위태, 뭐 여하튼 다 이렇게 위태위태 하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신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방황하고 다녀도요,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하도 변화가 안 돼가지고요, 모세가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를 책망하세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모세는 40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실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출애굽 하자마자 그 본문에도 있거든요. 마사 무리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 물 가지고 불평하는 이야기, 처음과 나중에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연단을 해도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성도님,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라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연습이고 지금 하는 이야기를, 성도님이 충분히 변하지 않아도 제가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줄게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통 우리 그렇게 말하거든요. 타고난 성품은 변하지 않아. 보통 우리 그렇게 말해요. 왜 안 변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 주시면 변합니다. 변합니다. 사람이 변한다고요. 성품이 달라지고 변해요. 저는 가끔씩 예수 오래 믿은 분들이 성품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 좀 이해도 되면서 좀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을 바꾸시죠.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요한 야고보. 야고보 먼저 죽기는 했지만 요한. 여러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는, 성질이 얼마나 급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겠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베드로 좌충우돌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베드로. 그런데요, 나중에 공동서신 쓰고 베드로 전후서 쓸 때 베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녀도요,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띠띠우고 데리고 다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는요, 늙어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을 그만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신다고요. 물론 그게 우리 눈에 차지 않고 내성에 차지 않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우리는 은혜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자, 36번.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이게 좀 발전이에요, 또. 이게 늘 발전해요. 저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줌상에. 아, 그렇군요. 아, 여기는 꺼졌고. 아, 줌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유인물, 받기가 그러니까, 화면에, 줌 화면에 띄우셨다고. 예, 예. 그래요, 그래요. 줌 들어오신 분에게 대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혜가 넘쳐요, 항상. 은혜가. 예. 자, 36번. 자,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읽는 겁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며 동등하신데 때가 차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영원토록 완전하고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입니다.
이게요,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이 36번에요, 얼마나 신비한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거기 보시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과거라는 거는 예수님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님이요,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셨고 그 두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 안에 계셨는데요. 부활하신 뒤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진 성자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완전하게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인격을 가지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뒤에 완전한 몸이기는 하지만 얕은 육을 가지고 계신 성자시다. 이게 얼마나 큰 신비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면 이 몸으로 그냥 소생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텐데 그거를 예수님이 맏아들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요, 그분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셨을 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영원토록 완전하고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다, 이렇게 400년 전에 우리 어른들이 가르쳤는데요. 그냥 가르친 게 아니고 성경을 잘 공부해가지고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37번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 400년 전의 어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몸을 가지고 계셨다, 정상적인 몸, 이 시대 400년 전에는요 육체와 영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계셨,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이었다, 그렇지만 죄는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보통 생육법이 아닌 방식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자, 38번. 왜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 특별히 한 백성을 사서 그들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그들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비록 보냄 받아왔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스스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느냐 하면 인간의 한계에 매여 있을 수 없었거든요. 히브리서는 어떤 제사장도 죄 없는 제사장이 없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과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에서 가르치는 것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뭐냐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38번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고, 지금 읽고 있는 39번, 이제 읽을 39번은 중보자는 왜 사람이어야 했습니까?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본성의 진전을 이루고 율법에 순종하시어 우리의 본성을 지닌 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중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느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들로 택함을 받아 안위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제가 각주로 성경 구절 다 써놨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제가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 나중에 요거를 한번 다시 읽으면서 밑에 각주, 여러분 이거 각주 다 찾아서 달려면 시간 엄청 걸려요. 제가 수요일날요 이거 하려고 하루 종일 이거 막 매달려가지고, 그리고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각주가 다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각주 보충해가지고 막 더 찾아서 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 하나하나의 단어, 하나하나의 문장에 대한 각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옛날 개혁 한글에는 체휼, 그리고 개혁 개정에는 동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거예요. 40번 제가 질문합니다. 40번. 왜 중보자는 반드시 한 인격을 지닌 하나님이며 사람이어야 합니까?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서로 화해시키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어야 하며, 이것이 한 인격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러할 때 하나님의 각 성품의 고유한 일들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로 받으시게 되고, 우리는 그 일들을 온전한 사람의 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질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한 인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신성, 인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두 마음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두 본성이 예수님 안에 한 인격으로 있었다. 그래, 그거를 여러분 저기 36번 한번 보실래요? 36번 밑에 보시면 질문 밑에 제가 참고해가지고 451년에 만든 칼케톤 신조를 제가 거기 적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36번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제일 밑에 페이지 여러분 유인물 받으신 분 34쪽 참고 있죠. 참고 칼게돈 신조는 이것만 아니고 더 있는데 그 부분만 제가 딱 떼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참고 시작. 동일한 그리스도시며 성자이시고 주님이신 독생자의 두 본성은 혼동 없이, 변화 없이, 나눔 없이, 분리 없이 인식되며, 두 본성의 구분은 연합으로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각 본성의 특성은 한 품성과 한 존재 안에 보존되고 있으나 두 본성은 갈라지거나 나누어져 두 인격을 형성하지 않고 동일한 아들이요 독생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요 말이 복잡한데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은 신이었다 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고대 사회는 받아들이기를 너무 어려워했어요. 신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일을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으니 저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야, 저분은 정말 신이야, 이거 고백하는 것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요즘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신이다 이러려면 이제 이게 문제가, 이게 이제 문화가 달라졌어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본 적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분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어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베라빌 이단이 다 있어요. 베라빌 이단이. 그래가지고 그 베라빌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이고, 사도신경도 절반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저 예수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짊어진 인간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했어요. 옛날 어른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하나님이신데 신이다고만 하고 이게 인간성을 이게 부정하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이게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런 이단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신이다는 거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몸을 입고 계셨다 이거 인정하기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그게 어떻게 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몸을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람을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만이 어떻게 신성이 계셨는지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를 여러분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우리가 다 해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말고 뭐가 아닌 거에 대해서만 우리 좀 이야기해보자. 아닌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혼동이 없다. 변화도 없고 나눔도 없고 분리됨도 없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두 인격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는 것과 뭐냐? 남는 거를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몸을 입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이거를 어렵게 말하면 부정신학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닌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다 없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었고 그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루고 계셨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1번. 자, 그래서 왜 우리는 중보자를 예수라고 부릅니까? 예,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서 예수는요 우리 말에 예를 들면 우리 요한 집사님 여기 있지만 제임스도 요한이고 존도 요한이고 프랑스 장도 요한이고 그죠 다 요한이에요 그게 이를테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게 표현이 다 달라서 그렇지 이게 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이게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응? 그 다음에 42번 왜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한량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와 구별되시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모든 상태에서 그의 교회를 위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권위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여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낮아지심 비하, 높아지심 승귀라는 말이 있는데요. 비하, 승귀 이거는 보통 신학에서 쓰는 용어고 낮아지심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거, 이 땅에 오신 거, 그다음에 고난 받으신 거, 십자가 짊어지신 것까지는 비하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높아지심 승귀라는 거는 연약한 사람 몸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 승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는 것까지를 승귀 높아지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은 몸을 입고 성육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낮아지신 그거를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던 예수님이 승귀 높아지심 부활 승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이런 거를 승귀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셨을 때나 높아지셨을 때나 똑같이 모든 상태에서 교회를 위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예,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43번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대에 걸쳐 성령과 말씀에 의한 다양한 방법으로 예, 거기 다양한 방법으로 통해가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답에, 그죠? 그 답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대에 걸쳐 성령과 말씀에 의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친히 교회에 계시하시며 그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는 모든 일에서 선지자직을 수행하신다. 예수님은 그래서 선지자세요. 선지자. 가르치는 선생님. 그 다음에 44번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점 없는 희생제물로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화해를 이루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 계속 중보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거 히브리서가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45번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세상에서 한 백성을 불러세우사 그들에게 관료와 법과 엄중한 책임을 주셔서 이를 통해 그들을 가시적으로 다스리게 하십니다. 선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순종에 대해서는 보상하시며 그들을 고쳐서 죄짓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서 그들을 보존하고 도와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능력으로 만물을 명하여 자기 자신만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의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는 원수로 갚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요.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도 다스리고 보이는 영역도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왕 되심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자, 고린도후서 10장. 자, 4절부터 6절. 자, 4절부터 6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복종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설 때 복종하지 않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이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이 어떻게 오느냐?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삼중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다 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잘 들어야 되고요. 그분이 우리를 품어내실 때 그 은혜를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왕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 되신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